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하루 중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있죠.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을 맞이할 때, 또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를 만날 때,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따스한 밥이 있는 집으로 퇴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저는요, 고전 읽기 오프닝 음악 나갈 때. 네, 3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철 씨는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기대되세요?
저도 요즘은 네. 이 4시, 우리 방송 시작하는 4시에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서혜정 씨가 저에게 네. 안녕하세요 할 때를 제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난 시간에요. 네. 이 기련이의 수배 공문을 보고 길동이가 직접 기련에게 찾아가서
예, 찾아갔죠.
예, 형님은 저를 묶어서 이 나라에 바치십시오 하면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형님과 만났습니다. 드디어 길동이가. 네.
근데 다음날 조정에서는 무려 8명의 길동이가 서로 진짜 홍길동이라고 다투는 모습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8명의 홍길동, 누가 진짜 홍길동일지 오늘 얘기 시작해볼까요?
네.
홍무는 한참 동안 여덟 길동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도저히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한참을 눈만 껌벅거리며 머리를 싸매고 있던 홍문, 겨우 생각난 듯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이 이렇듯 전하께 불충한 죄를 지었으니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오리까. 허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신의 천한 자식은 다리에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어릴 적 형과 도수를 연마하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아물지 못하고 붉게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 붉은 점으로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홍문은 그렇게 아른 다음 저희끼리 제멋대로 다투는 여덟 길동을 향해 꾸짖었다.
이 녀석들, 길동이 듣거라. 네 아무리 불충불효한 놈이라도 위로는 성상께서 친히 나와 계시고 아래로는 이 애비가 서 있거늘, 모든 사람을 속여 군부를 농락하니 너의 죄에 흉측하기 이리 말할 수 없구나. 빨리 천명을 받들어 형벌을 받거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눈앞에서 내가 먼저 죽을 것이야.
하고는 홍문은 화를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임금과 신하들은 놀라서 의원을 바로 불렀으나 홍문은 쓰러진 채 일어날 줄을 몰랐다. 본인이 진짜 홍길동이라며 떠들어대던 여덟 길동들도 다투던 것을 멈추고는 다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을 닦으며 쓰러진 홍문 곁에 다가간 여덟 길동들은 주머니에서 제각기 대추를 하나씩 꺼내어 홍문에게 먹이니 한참 후에 홍문은 겨우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다. 홍문이 깨어나자 여덟 길동들은 임금께 아뢰었다.
신의 아비가 나라의 은혜를 입어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신이 어찌 분에 넘치는 짓을 하오리까. 하오나 어릴 적부터 신은 천한 종의 자식이라 하여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가슴에 맺힌 한이 깊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등지고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허나 비록 도적질을 하였어도 선량한 백성들의 것은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탐관 오리들의 재물만 거두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나라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도리도 백성을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 즉 어린 자식이 어미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신의 죄는 아니옵니다.
임금은 길동의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노하셔서 꾸짖어 말씀하셨다.
무엇이라? 죄가 아니라 네가 까닭 없는 재물을 빼앗지 아니했다면 합천 해인사 승려들을 속이고 그 재물을 도적하고 또 왕가의 능에 불을 지르고 무기를 도적하니 이만큼 큰 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의 죄가 쌓이고 쌓여 백두산보다 높고 한강보다 넓어졌으니 만리장성보다 길어졌구나.
크게 노한 임금과는 다르게 여덟 길동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엎드려 아뢰었다.
아이고 전하, 저의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들어보십시오. 우선 저 함경 가명에서 군기를 가져간 이유는 신이 산 중에 있으면서 병법을 익히다가 만일 난세가 오면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임금을 도와 태평을 이루고자 함이오며, 그 다음 불을 지를 때에도 왕가의 능이 있는 곳에는 불길이 가지 않게 하여 싸웁니다. 또한 신의 아비가 대대로 나라에 녹을 받고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갚지 못할까 염려하거늘 신이 어찌 외람되게 분해 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죄를 따져도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을 텐데 전하께서는 조정의 신하들이 헐뜯는 소리만 들으시고는 이렇듯 크게 노하시니 신은 억울하옵니다. 그러니 신이 형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스스로 죽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긴 말을 마친 여덟 길동이 그 자리에서 털썩털썩 차례로 고꾸라지는 꼴을 보니 여덟 길동들은 다름 아닌 풀로 엮은 허수아비였다. 임금이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용상을 치며 화를 냈다.
아니, 이것들은 허수아비가 아니더냐? 아이고, 결국 또 이처럼 해괴한 짓으로 짐을 놀리다니. 이제는 누구라도 길동을 잡아들인다면 원하는 돈과 벼슬을 다 주겠다. 내 이 자리를... 아니지. 어쨌든 어서 잡아들여라!
그러나 이제껏 길동의 재주를 본 신하들은 선뜻 길동을 잡겠다고 나서지 않고 그저 서로 눈치를 보며 황공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 이 코드 음악이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코드 음악이 오페라의 유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조정의 홍길동인데.
유령이죠, 뭐. 유령이 8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임금을 능멸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참 대단한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거를 원래 썼던 허균 같은 경우는. 네.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조정의 그렇죠. 임금을 딱 앞에다 놓고서는 그렇죠. 길동이가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싹 사라진 쓰면서
혹시 허균의 상상력이죠.
그렇죠. 쓰면서 혹시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 원래 소설가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쓰면서 네. 그런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아 이거 쾌감이 장난이 네. 아닌데.
상상 속에서. 네. 아. 예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우리 또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샤이니의 드림걸. 샤이니의 드림걸 들으셨습니다. 네. 생방송 EBS 고전읽기 허균의 홍길동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낭독 이어가 볼까요?
네.
휘영청 달이 뜬 밤 길동이가 조정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하던 기련 앞에 난데없이 길동이가 또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얘기 펼쳐집니다.
한편 기련은 길동을 잡아서 임금께 보내놓고도 계속 길동이가 신경이 쓰여 하던 일에 손도 못 대고 오직 길동이의 소식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에서 교지가 내려오기에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길동을 잡지 아니하고 엉뚱한 허수아비를 잡아보내 형부를 혼란케 했으니 이는 망령된 수작으로 임금을 속인 죄에 해당할 것이야. 하지만 죄를 따지지 않을 것이니 10일 내로 다시 길동을 잡아오라.
그래서는 임금의 분노가 느껴졌고 이번이 임금께서 하사하신 마지막 기회겠구나라는 직감이 왔다. 교지를 읽어내려가던 기련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기련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사방에 길동을 찾아오라는 명을 내렸다. 달이 휘영청 밝게 뜬 그날 밤, 기련은 엎치락뒤치락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뜰에 나와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성거렸다. 그때 대들보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휘릭 하고 내려와서 기련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기에 자세히 보니 길동이었다.
형님, 저 길동입니다.
기련은 길동이가 매우 반가우면서도 한편 길동이 또다시 자신을 속인 것이 못내 서운했다.
아우야, 이 철없는 아우야. 내가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래로는 부영의 말을 씹어먹느냐? 그게 아니라면 귓근형으로 듣느냐? 아님 콧근형으로 듣느냐? 너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아버님도 근심이 매우 깊으시다. 내가 장차 뿌리 깊은 홍가문을 말아먹게 생겼구나.
길동은 엎드려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 제가 누굽니까? 바로 홍길동입니다. 금융권을 비롯해 전국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에 있는 모든 공문서의 이름을 휘날리고 있는 홍, 길, 똥! 형님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저를 묶어서 한양으로 보내주십시오. 다만 저를 호송하는 장교와 군졸들은 부모가 없고 식구와 자식이 딸리지 않은 싱글로만 좀 뽑아주세요. 아, 돌싱도 마다 않습니다. 여튼 나머지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기련은 혹시 이번에도 허수아비 속임수를 쓸까 의심이 들었다.
가만, 내 놈도 홍길동 허수아비 아니냐? 이젠 아무도 못 믿겠다.
형님, 저 호부호영 길동이 맞아요. 형님은 까마귀 고기만 삶아 드셨습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십니까?
내가 피노키오 말은 믿어도 홍길동 말은 못 믿지.
아휴.
다리를 걷어보아라. 네가 정녕 내 아우 홍길동이라면 다리에 붉은 점이 있을 터.
자.
그리하여 부랴부랴 길동의 다리를 걷어보니 과연 붉은 점이 있었다. 길동이가 틀림없었지만 계속 의심이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기련은 의심이 가지만 길동의 말대로 조건에 맞는 장교와 군졸들을 새로 뽑았고 길동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어서 바로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길동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대연히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떠났다. 한편 조정에서는 길동이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명사수 궁수들을 문 뒤에 수없이 대기시켜 놓았다. 만일 길동이 또다시 엉뚱한 수작을 피우면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그 즉시 잡기 위해서였다. 마치 미국의 빛나된 체포작전을 방불케 한다. 길동을 실은 함거가 마침내 남대문에 도착하자 궁수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함거를 에워쌌다. 그 모습이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틈조차 주지 않아 보였다. 언론에는 알리지 않아 군중이나 기자는 없었나 보다.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길동, 호송 장교와 군졸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순순히 잡혀오고 전하께서도 내가 끌려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너희가 큰 벌을 받지는 않으리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주인공이 이런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사건이 벌어진다. 과연 길동이 벌떡 일어서 몸을 흔드니 쇠사슬이 썩은 동아줄처럼 툭툭 끊어지고 함고가 우직근 부서졌다
아이언맨이 따로 없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훌쩍 몸을 솟구쳐 올라가니 궁수들이 미처 손을 쓸 틈이 없었기에 대장 궁수가 시급히 소리를 질렀다.
화살을 쏘아라! 큐피트의 화살을! 아니, 아니! 뾰족하게 갈아넣은 돌 화살을 길동에게 쏘아라!
그러나 궁수들의 화살은 사거리가 짧아 길동을 따라잡지 못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궁수들은 그저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홍길동이 하늘로 까마득하게 멀어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다음 날 사대문에는 이런 글이 나붙었다.
홍길동의 평생 소원이 병접판서이오니 전하께서 하해 같은 은택으로 소신에게 병접판서의 직을 내려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히겠사옵니다. 홍길동 올림.
그리하여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이 갑작스런 공고에 대해 의논했는데 평소에는 꿀먹은 벙어리 같던 신하들이 길동에게 제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이번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다. 의원들 월급 올릴 때 한 목소리 내는 것과 다름없다.
홍길동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적이 없고 설사 공이 있다 하여도 천한 신분이니 그자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맞사옵니다. 맞사옵니다. 무릇 아무리 맑은 물도 탁한 물이 흘러들면 함께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저희들은 순수 육각수거든요. 일찍이 태조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뒤 역적의 무리가 서울을 앞세워 왕위를 넘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서울에게 벼슬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저 도적을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도리어 벼슬을 내리면 어찌 나라의 위신이 서고 이웃나라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길동을 잡는 자가 있으면 차라리 그 자를 병조판서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렇습니다. 길동은 무도불충한 도적으로 나라에 작은 공로 하나 세운 것 없이 새로이 만민을 소동케 하고 폐하께 근심이나 끼치는 놈인데 어찌 일국의 병조판서를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이때 간언하는 신하들은 모두 엘리트 집단 소속으로서 중국의 태자당, 상하이방보다 더욱 뛰어난 똑똑이들 집단이다. 신하들이 말한 태조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는 두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태조는 둘째 부인의 아들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그러자 첫째 부인 한씨의 아들인 방원이 무력으로 방원의 형 방과를 왕으로 내세웠다. 방원은 아시다시피 이성계를 도와 정몽주를 제거한 인물이다. 한때 이방원은 술상을 차려놓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본 적이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 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기울어가는 고려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마음을 떠보는 고차원의 응수타진이다. 이에 정몽주는 단호한 자신의 마음을 답가로 전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답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이방원은 선죽교에서 죽이고 만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 이성계를 도왔는데 둘째 부인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니 화낼 만도 하다. 이방원은 결국 자신이 세운 형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임금 태종이 되었다. 태종은 이때부터 본부인과 첩을 엄히 구분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 때문에 왕자리를 차지하는데 무지 고생했기 때문이리라.
이때부터 본부인이 낳지 않은 자식들은 실력이 있어도 벼슬을 할 수가 없어 신세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다. 태종의 원한 때문에 서얼에 대한 차별이 사회제도로 고착화된 것도 안타깝지만 이런 잘못된 차별 시스템을 전설의 법률처럼 후세 사람들이 지킨 것이 더 문제다. 하여튼 여러 대신들이 옛 태조이를 떠올리며 일제히 반대하니 임금도 차마 길동에게 벼슬을 내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선뜻 길동을 잡겠다고 나서는 신하도 없었다. 젖은 낙엽처럼 엎드려 그저 황공하옵니다만 을조릴 뿐이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경상감사 홍길연에게 하루빨리 진짜 길동을 잡아올리라고 재촉하는 영을 내렸다. 길동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경조 판서 자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국방부 장관 자리죠.
그렇죠. 아 홍길동 그래서 지금 앞에 그 간신들이 거의 청문회 수준이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게요.
안 됩니다. 청문회를 하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국방부 장관 되려면은 요즘은 3대가 발가벗 겨진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스스로들 좀 어렵고 대단한 자리를 길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포만 생각해보면 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옆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설대로라면 10대가 장관 자리를 달라는 건데.
그렇죠. 허균의 사상이 정말 여기서 도드라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젊은 나이에.
예, 참 이거 현실로 받아들이긴 힘들었겠어요. 자, 우리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생각 좀 해볼까요?
네.
네. 핑크 마티니의 노래 듣겠습니다. 행운 리틀 토마토. 네, 핑크 마티니의 행운 리틀 토마토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신청한 곡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보고 왔거든요.
공연 보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아, 부럽다.
예. 자, 우리 이거 빨리빨리 낭독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조정에서는 공고문 때문에 왕과 대신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반면 길동은 동대문 밖에 깊숙하고 구석진 곳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군진의 형세를 이루고 싸울 채비를 하라.
길동은 육갑 신장을 호령했다. 이윽고 두 장교가 공중에서 내려와 몸을 굽혀 인사하고 좌우에 서니 어느 곳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난데없는 천병만마가 일시에 진을 이루었다. 잘 정돈된 군대의 위용은 눈부시고 위엄은 추상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길동. 군사들을 향해 호령했다.
조정에서 나 홍길동을 헐뜯고 중상하는 자의 신복을 잡아들이라.
한참 후 군사들이 십여 명의 신복을 쇠사슬로 묶어 잡아오니 마치 소리개나 병아리를 낚아오는 모양 같았다. 길동은 그 신복들을 단 아래 꿇어앉히고 죄를 따져 말했다.
너희는 조정의 조미 되어 나라를 속이고 구태여 홍길동 장군을 해치고자 하니 그 죄가 마땅히 베어야 할 것이나 목숨이 불쌍하여 용서하겠다. 아유,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티눈 같은 것들.
길동은 각각 군대에서 때리는 곤장으로 30대씩 쳐서 내치니 겨우 죽기를 면하였다. 길동이 또 신하에게 분부하기를.
내 몸이 조정의 자리를 잡아 법을 맡았으면 먼저 불법을 없애려 하였는데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 조선국을 떠나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곳은 부모국이라 말리 타국에 있어도 내 평생 이곳을 잊지 못할 것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하는 놈들을 일제히 잡아오느라 재산가의 세를 등에 업고 괴롭고 힘든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이런 무리들이 나라의 조미 되어 나라의 총명을 가리는구나. 모두 낱낱이 잡아들여라.
길동의 신하가 명을 듣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이윽고 강원도 별장에 있던 탐관오리 100여 명과 람보너기니를 타고 방탕하는 한양 스타일 양반자재 젊은이들을 잡아들였다. 길동이 위엄을 갖추고 호령했다.
너희가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하려 했지만 내 몸이 나라의 명을 받아 국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잠시 너희의 죄를 유예할 터이니 앞으로도 만일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너희들이 수만리 밖에 있더라도 잡아다가 목을 그냥 탱강 베어버리리라.
멀더 길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눈앞에 꿇어앉히고 한놈 한놈 차례로 엄중히 벌을 내리고는 문 밖에 내쳤어요. 예전엔 길동의 하루의 일과가 도적들과 함께 무술을 닦는 것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사회의 어두운 지하 세력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는 일이 길동의 생활의 전부가 됐어요. 멀더 게다가 길동의 소와 양을 잡아 군사에게 먹여 위로하고 진용을 정비하여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니 멀리 푸른 하늘에는 흰 해가 고요하고 팔진에서 일어나는 풍운에는 호령이 엄숙했어요. 길동이 술을 내어 반쯤 취한 후에 칼을 잡아 춤을 추니 칼빛이 번쩍번쩍 햇빛을 희롱하고 소매는 펄럭펄럭 공중에 날렸어요. 멀더 또한 길동은 도적을 보내어 팔도의 장 안으로 가는 뇌물을 빼앗아 먹었으며 불쌍한 백성이 있으면 창고 곡식을 내어 먹여 살리니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사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근심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허, 스컬리, 이놈의 재주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도이다. 민심이 이렇듯 요동치고 모두가 길동을 우러러보니 어찌 보면 그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도다. 차라리 그 재주를 취하여 조정에 두면 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지는구나. 길동이를 서둘러서 헤드헌터를 사용해 스카웃하여라.
그리하여 사대문에는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한다는 방이 붙었다. 병조에서는 부랴부랴 신입 병조판서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길동을 수소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으로 난데없이 가마가 들어오며 푸른 도포에 옥대를 두른 소년이 의젓하게 앉아 엄숙히 절을 하고는 문지기에게 이르기를.
천은이 망극하여 분에 넘치는 은혜로 병조판서에 오르니 망극한 신의 마음이 성은을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할까 매우 황공하옵니다. 제 인사를 받으시옵소서.
오빤 강남스타일. 참으로 영특하면서도 건방진 길동. 길동이 제 발로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궁 안에 파다하게 퍼지자 벼슬아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길동의 가마를 호위하여 대궐로 향하니 이 모습이 마치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스타 뺨치는 정도였다. 뭐 엑스파일에 멀더 스컬리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 스타일도 나오고
스컬리가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진언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스컬리가 그 국장한테 진언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왕에게 진언을 했군요.
네, 아, 이 전기 진출했어요 길동이가 근데.
드디어 했습니다. 되게 싫어할 텐데 거기서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대단하네.
보면서 되게 싫어할 텐데 장안이 네. 아마 진짜 떠들썩했을 거예요. 이거. 와.
자, 그럼 음악 들으면서 우리 좀 정신 좀 정리하자고요. 이거 막
네, 알겠습니다.
태연입니다. 그리고 하나. 태연의 그리고 하나 들으셨습니다.
네.
길동이가 자신을 병조판서로 세운다는 공고문을 보고 직접 궁궐로 들어왔어요. 이렇게만 되면 뭐 조선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근데
왜요? 왜?
예?
같은데.
같지만 네. 역시나 궁궐의 뒤편에서는 그 신하들이 길동이를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이게 뭐 예나 그 이게 참 여러 나라를 봐도 예. 이게 뭐 참. 그래요.
언제나 그 뒤에서 네. 딴 생각하고 딴 주머니 차고 네. 딴 일 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이 재밌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건.
예, 참 어떤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자.
예, 낭독 이어가 볼까요? 당당하게 궁궐에 입장한 길동이와는 달리 대궐 뒤편에서는 여러 신하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길동을 잡아들일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야! 대궐 밖에 무장한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는 것은 어때?
그렇지. 제 발로 들어온 먹잇감인데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지.
저 도적이 임금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 한꺼번에 달려들어 해치우도록 하세나.
옳소!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길동을 포박하도록 합시다. 그럼 임금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정승짜리라도 하나 내어주지 않겠소?
신하들은 신이 나서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궁 안에는 이미 길동이 인사를 드리러 스스로 걸어왔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전하, 예비 병조 판서 홍길동 인사드리옵니다.
임금은 길동의 인사를 받아 곧 병조 판서에 내정했고 그와 동시에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취하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을 듣지 못했던 몇몇 신하들은 길동이를 붙잡으려고 군사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허나 길동은 신하들이 있는 궐문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몸을 솟구쳐 지붕 위로 튀어오르는 것이었다. 임금과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더듬는 사이 길동은 구름에 휩싸여 유유히 멀어지고 있었다. 대궐 밖에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벼르던 군사들은 그만 맥이 탁 하고 풀리고 말았다. 임금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만고의 드문 일이다. 과연 저런 놈을 어찌 잡으리야? 저 아이가 병조 판서 벼슬만 받아 목적을 채우고는 저렇게 유유히 떠나가니 의심스럽기는 하나 일단은 믿어볼 것이야. 그 재주로 충성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도우면 큰 공을 세울 인재이니라. 다만 국법이 지엄하여 단지 설이기 때문에 저 아이를 가까이 두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야.
임금이 그렇게 아쉬워하자 신하들도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듬해 가을바람은 소슬하고 달빛은 휘영청 밝은 9월 보름날. 임금께서 달밤을 맞아 내시와 궁녀들을 거느리고 달빛을 구경하러 후원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한 신선이 홀연 한 줄기 빛을 따라 오색 구름과 일곱 빛깔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는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께서 당황하고 놀라 물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천상에서 일하는 임직원이신가? 자네는 누구시오? 인간 세상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오?
그 사람이 아뢰어 말하기를.
전하, 소신은 전임 병조 판서 홍길동이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길동의 손을 잡고 말한다.
아니, 길동이. 깊은 밤중에 이곳에는 어인 일이며 그동안 어디를 갔었던 게냐?
길동이 아뢰어 말했다.
신은 천한 신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금의 책을 두루 읽어 문과에 급제해도 조정에는 들어가지 못하옵니다. 또한 병법을 익히고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해도 나라를 지킬 장수가 될 수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고 사방으로 떠도는 도적의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나라에 폐를 끼치고 조정을 소란케 하였지만 이는 다 이 나라가 바르지 않음을 조정에 알리고자 한 것이며 다행히도 대하께서 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니 충성으로 폐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신이 미천하다 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도적의 무리라 하여 세상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계속 이 나라에 머물면 나라에 폐가 되고 폐하께 누를 끼칠 뿐이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떠나려 하오니 어째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임금은 딱한 사정을 듣자 하니 눈시울이 앞을 가렸다. 미운정도 정이라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길동이가 이제 진심으로 이 조선을 떠난다고 하니 딸 자식 출가시키려는 아비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같았던 것이다. 또한 임금은 무엇보다 나라가 바르지 않다는 말에 마음이 아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허, 과인이 덕이 없어 그대 같은 호거를 도적으로 만들었다. 마음이 아프도다. 허나 아무 소란이 없어 이제 네가 조선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줄 알았건만. 허허, 진정 이 나라를 떠나려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전하. 안타까우시다면 한 가지 부탁 들어주십시오. 전하의 이름으로 벼 3,000석만 땡겨주시면 백성 수천 명의 목숨이 살아나겠사오니 성을 바라나이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래, 알겠단마다. 내가 너에게 3,000석의 벼를 하사하겠으니 부디 옳은 곳에 쓰도록 하여라. 그나저나 길동아, 어디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꾸나.
허나 길동이 얼굴을 들되 눈은 뜨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아직도 저같이 억울하고 서러운 백성이 많사온데 차마 제가 어찌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나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벼 3,000석을 허락하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를 잘 번영시켜 주시고 태평성대 이루소서. 부디 안녕히 계시옵소서.
곧이어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길동을 감싸고 하늘로 솟구쳤다. 한동안 밤하늘에 옥피리 소리가 아련하더니 이윽고 길동의 자취가 없어졌다. 임금은 공중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길동의 재주를 못내 아쉬워했다. 이튿날 임금이 나라의 창고에 영을 내려 벼 3,000석을 서강에 옮겨놓으라 이르니 서강에는 벼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자 수십 척의 배가 물 위로 떠오르더니 벼 3,000석을 실었다. 수십 척의 배에 벼가 그득히 실어지자 길동이 나타나 대궐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는 하직했는데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 큰 은혜를 입고 벼 3,000석을 얻어가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홍길동이 이민 가는 건가요?
아, 홍길동이 이렇게 와서 임금에게 자기 속마음을 전하니까.
장가가가지고 네. 그 해외에서 가족들도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왠지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아. 이 참 의적이지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네.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국민들을 예. 위해서 정말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한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건데.
나쁜 사람들 것만 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네. 우리 프로그램에도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필동이도 네. 임금한테 3천석 받아갔으니까.
예, 우리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또 소개해드려야지.
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스킨 애니버셔리에서 비비크림 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오늘 흥미진진한 길동이 얘기로 고전읽기 꾸며봤습니다. 네. 고전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백운철 씨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태우의 사랑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